거짓 예언자로 몰려서 많은 수모와 부끄러움과 때로는 옥에 갇히고 또 때로는 때림 당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왕뿐만 아니고 그 왕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왕과 관련된 모든 고관 대작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실 거짓 선자로 몰려서 또 굉장히 선지자로서 어떤 체면도 구겨지고 또 권위도 서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여 너는 참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전하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말씀이 혹독한 왕에게 그대로 가다가는 망해라는 그런 말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오늘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라 라고 그랬죠. 2절에서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는 반역자로 몰려서 죽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있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뭐 그 제사장이나 또 거기 있는 뭐 누구에게나 하여튼 거짓 선지자로 몰리든지 어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힘들었죠. 계속 사람들에게 네가 진짜 그 선지자 맞냐 하면서 또 그 말씀을 욕으로 여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이제는 왕과 그 신하들 그 가족들에게 말을 전하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자칫 잘못하면 반역자로 몰려서 목숨이 이태로운 그런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전하러 가시니까.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선지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부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자,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탈취한 자를 압박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부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왕이 해야 할 일이 뭔가라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죠. 미리 모세오경 신명기 17장에는 왕의 규례에 대한 그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왕은 주야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세 가지는 하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또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요 세 가지를 딱 당부를 하셨어요. 세 가지 그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압제당한 자를 건지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냐고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 이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그런 일을 행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듯이 불공평하고 부당한 어떤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죠. 왕으로서 그 부당한 질서를 바로 잡으라라는 거죠. 공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듯이 왕은 이웃의 사정, 그 백성들의 사정에 공감하는 것. 이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왕궁의 번영과 몰락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데 있다라고 이제 그 뒤에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 말씀들을 행하면 그러면 너희와 너희 후손들, 너희 가족들이 평안하게 이 성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5절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냐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자 이 왕들의 어떤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그들이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고 뭐 아니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들이 안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예, 바로 이와 같이 살게 될 것이고 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 왕궁의 번영과 몰락은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실천적인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한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강령. 강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행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이웃과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공의와 정의의 실천적인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정체성이죠. 나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사랑을 지금 행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고아와 나그네와 또 압제당한 자들을 향한 이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 흘러보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하라라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산상순 설교 가운데 한 중간에 그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하늘에 쌓아두는,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뭘 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물론 저축도 해야 되죠. 나름대로 자, 뭐 재테크도 하고 무슨 하여튼 해서 재산도 늘리고 해야 되죠. 그러면서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땅에 창고에 쌓아두는 거 저축한다 해서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 영원히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흘러보내는 거죠. 전도서 11장 1절 말씀하는 것처럼 내 식물을 흐르는 물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전에도 제가 그 말씀 전했는데 흐르는 물에 던지라는 것은 내가 얻기 위해서 저기에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흘러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필요로 할 때 여러 날 후에 다시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흘러보냈던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려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흘러보낸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자, 이 왕들, 이 백성들이 하는 것은 거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더 적극적으로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이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왕들에게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평안케 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와 같이 이 말을 듣지 않냐면 이 집이 황폐하리라 라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를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광야로 만들 것이고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아름다운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그것이 광야가 될 것이고 주민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7절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냥 백향목을 가져다가 아름다리 그 나무를 가져다가 화로운 저택을 짓고 궁궐을 지어도 하나님이 그거 찍어버리고 불에 던져버리라. 황폐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멸하시면 우리가 쌓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가 아무리 쌓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왕들에게 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유다의 왕들은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뭐 안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떤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이방 나라의 왕들을 흉내내면서 압제와 불공평의 근원지가 어디서 이 왕궁에서부터 왕들에게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냐고 왕들에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울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산당을 제사하고 이러니까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결국은 여같이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지혜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세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뭐 다른 사람에게 와 호화롭다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허무시겠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무시는 집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8절 보니까 여러 민족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되는고 아니 하나님이 어째서 이 성읍에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지나가는 이방인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그렇게 황폐가 된 땅이 되고 말 것이다. 예루살렘 그 호화로운 성전 그 찬란한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이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 믿는 이 성읍이 그랬을까? 라고 지나가는 이방 사람들이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답을 쉽게 찾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답을 찾은 거죠.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금방 이방인도 찾았던 그 답을 이 유대인들은 찾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찾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방인들도 질문하고 금방 찾았던 그 답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까닭이다.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숭배한 까닭에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금방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을 듣고 보지만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어찌 저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잘 다녔던 그 사람이 그럴까? 물론 모든 불행이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욥처럼 애매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되죠. 욥기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인과응보로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재난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느냐.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라. 그거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 옆에 바르게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점검하고 늘 우리 신앙이 하나님 옆에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또 남유다뿐만 아니고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들이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의롭다고 평가받았던 히스기야, 요시야 왕 그리고 다윗조차도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왕들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이 한 장 이렇게 뒤로 넘기면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한 의로운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6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의로운 가지. 그러니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의 줄기를 통해서 오실 한 의로운 가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리고 자 6절 말씀 자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여호와 치두케누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치두케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유일하게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온전하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흘러보내고 또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며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생하며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